예, 반갑습니다. 또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 저희가 또 함께 보실 말씀은 지금 이제 한네 주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앉아서 읽으셔도 좋겠고 예배당에 3층과 지하에 계신 분들을 또 친교실에 계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져서 우리를 경배자가 아닌 방관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이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 앞에서 진심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디까지 경험했습니까? 하는 제목 네 번째 시간으로 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경험해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이 처음에 시작될 때와 중간 부분과 또 점점 더 끝부분으로 갈 때에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 달랐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해 가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의 초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 생활이 횟수가 더해 갈수록 이렇게 경험해 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셨지요. 이 구속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속의 하나님은 경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그 구속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경험하는 하나님은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낮과 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주님은 경험하지만,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그 치료의 주님은 경험하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2개의 우물과 이른 그루에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서 쉬게 하시는 위로의 주님은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대적들이 뒤따라오는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를 건너게 하시는 구출의 주님은 경험하지 못한 채, 평생 그런 주님은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광야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공급의 주님을 매 순간, 정말 자주, 거의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혹은 어쩌다 한번 경험한 채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모습,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매 순간 골고루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매 순간 에벤에셀을 세워가는 것, 주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의 기념비를 계속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행진이 계속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아직도 계속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승리의 주님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리의 주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펴보시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문제가 뭐였냐면 물이 없다, 식량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불평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로 아우성을 많이 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이제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겪는 문제는 뭐냐? 이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당한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만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여기에는 아녀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러한 무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말렉은 누군가?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그 에서의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때그 야곱의 그 형이 에서였죠. 그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능숙한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질을 타고 난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 기질적으로, 유전적으로 굉장히 이 호전적이면서 그 싸움에 능숙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강력한 부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민수기 24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발람 거짓 대언자 발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사주를 받고 왔다가 이스라엘은 저주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으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가 이제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첫째다 이렇게 평가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첫 번째로 경험하는 이 대적이 강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가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모세가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작전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수행할 지휘관은 여호수아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전투를 수행해야 할 군인들을 이제 차출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몸을 맞대고 몸을 부딪혀가면서 피를 흘리는 싸움을 이제 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군인들의 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그별볼일 없는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 실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모세의 손이 스르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자, 이것을 눈치챈 아론과 훌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그래서 마침내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첫 승전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모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제단을 그곳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닛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리의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주님의 모습, 위로의 주님, 치료의 주님, 구출의 주님, 여러 주님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적을 맞아서 승리의 주님을 이제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그 과정을 좀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적이 공격해 왔을 때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쪽에서도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쪽에서의 희생, 그러니까 적과 싸울 때 어느 정도 이쪽에서의 희생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또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똑똑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패를 결정한 요소가 이스라엘의 싸움 실력이 아니었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의 정상에서 그 아래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무엇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냐면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부터 이 양치기의 막대기, 이 호렙산에서 양이나 치던 이 사람의 이 양치기 막대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를 모세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아무 쓸모 없는 이 막대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들고 파라오 앞에도 섰었던 것이고 그 막대기를 들고 그 모든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표징인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모세의 막대기와 같은 것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손에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능력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이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전투 장면을 바라보면서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밀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전투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주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발휘하는 그 믿음, 그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그 기도, 그것으로 일하시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의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그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듯이 사실 이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그야말로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팔은 쉽게 내려가고, 쉽게 피곤해지고, 자주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경우에도 이것이 이렇게 손이 내려가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서 이 자기가 손을 들면 지금 자기의 백성이 지금 적들을 쳐서 죽이고 자기의 손이 떨어지게 되면 그럼 자기 백성이 지금 칼날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백성이 자기 손이 내려갈 때, 떨어질 때에 그 자기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이 힘이 들면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이 계속 들려있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도움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합심 기도일 수도 있고 중보 기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쳤을 때에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앉을 만한 그 돌을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 옮겨다가 이렇게 앉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지칠 때 우리에게 누군가가 좀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체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지체에게 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그 손을 같이 이렇게 받쳐주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만큼이나 힘든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모세보다 더 힘들 수 있죠. 모세는 자기 손만 들면 되지만, 이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은 자기 손도 들고 모세의 손도 받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중보기도는 정말로 굉장히 힘든 노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까지 했냐? 여기 보니까 해가 지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해가 지도록.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기도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엄청난 노동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싸움의 승패를 가름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인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누군가의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승리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해질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 생활을 할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미해 볼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 사건 직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세우는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또는 우리를 도우셨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제단, 이 돌제단, 이것이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여호와니시,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에벤에셀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에벤에셀이지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호수아와 관련된 일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모세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아직 리더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모세가 죽고 나면 이제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해서 그 믿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없던 믿음이 그렇게 강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다른 모든 사람, 저나 여러분처럼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서 굳건해지고 강해질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순간, 이러한 순간들을 잊지 말도록, 결코 잊지 말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거의 3500년 전쯤에 기록된 이 옛날 이야기를 왜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귀에 자꾸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그것을 듣도록 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되풀이에서 듣고 그 기억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서 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그 어떤 승리의 또 체험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또 다른 전투를 맞이하고 또 다른 더큰 전투를 맞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전투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승리의 주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이 경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구출의 주님, 또는 치료의 주님, 또는 공급의 주님, 위로의 주님, 인도의 주님으로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승리의 주님으로도 풍성하게 우리 믿음 생활에서 경험하시는 그러한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